우리가 요즘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심도 있게 메가더 목사님이 지은 예배라고 하는 그런 책을 교과서로 삼아서 지금까지 무려 18번을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이 예배 시리즈의 지금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18번 동안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정말 내가 삶에서의 예배, 공예배에서 이런 그런 그 예배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계기가 좀 되었는지 좀 궁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책의 그 13장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영광. 또 우리는 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은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 신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메가더 같은 진짜 훌륭한 이런 목사기 때문에 이거를 글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13장 여기 나와 있는 거 오늘 제가 핵심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부탁드리는 거는 집에 돌아가시거든 메가더 목사의 그 예배책 13장을 제가 설명한 것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50분 안에 이제 모든 거를 한 주제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스킵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한번 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영광신학이에요. 평생토록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 없이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퓨리탄.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메가더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요약했다는 거, 이거를 또 목사가 정리해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자, 예배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18번이나 예배 시리즈를 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그렇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태도, 행동, 생각, 말을 통해 우리의 가장 깊숙한 내면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든 밖에 나가서 삶을 살든 집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한 그 명령, 두 개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다. 그 있는 그대로야.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거를 영광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두세 시간 더 이야기하면 그러면 예배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게 제게는 영광입니다. 제게는 영광이에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영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제가 이 자리에 쓴 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 그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영광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영광이 뭔가, 그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장로교인들의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교리 문답이 긴데 이거를 짧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 문답이 있는데, 그 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이 존재하는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첫째 목적이 무언가. 그 밑에 바로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뭐냐, 사람이 존재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사람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가장 우리가 잘 성취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몰입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그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즐거움을 찾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있으면 경탄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놀랍다, 그렇죠? 그런 그 경탄하는 그런 마음, 또 어떻게 놀라운 게 있으면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 경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그런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자, 하나님의 영광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영광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구약성경에 225번, 신약성경에 177번 나와서 영광, 글로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402번이 나옵니다. 명사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 글로리오스 형용사로 이제 돼서 45번이 나오고, 그 외에도 동사로도 글로리란 단어가 이제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해서 다 따져보면 적어도 신약과 구약성경 전체에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500번은 나와요, 여러분. 500번. 예, 500번이나 나오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자, 히브리 말로 가서 영광은 무슨 뜻이냐? 무겁다는 뜻이에요. 자, 무겁다. 왜 이게 무겁냐? 영광은 부, 재물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지위 이런 걸로 이렇게 눌려 있는 거야. 너무 그게 많으니까 이게 눌려 있어서 그래서 무거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 이거를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다 하면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그렇죠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눌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 이런 걸 표현할 때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영광은 외형적인 찬란함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났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 선하심, 위엄, 막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지진 속에 빨려 들어가서 묻히고 한 이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이게 이런 어떤 시각적 감탄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걸 보려면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내적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아야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다. 이 영광, 그렇게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신약시대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독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묘한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이 말씀은 제가 따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광이 무엇인가? 자, 이런 걸 가서 보면 십자가는 사람 눈에 보기엔 가장 큰 수치의 도구였지만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었다. 영광.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영광의 시간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광이라고 한 그런 말, 뭐 찬양하거나 높일 가치가 있는 것, 광채가 빛나는 것, 아름다운 명성 이런 거를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축구팀이 이기거나 뭐 해서 하면 참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다. 뭐 이 영광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는 주의 영광, 영광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메시아, 헨델의 메시아 가서 보면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그 이사야서 40장 5절에 나와 있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두 측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 측면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측면만 우리가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광.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 가운데 본인만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광이 있어요. 그러한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고유한 영광.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찬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창조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영광이 있다. 우리 사람도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그러면 참 영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다 후천적인 거예요. 내가 다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자, 왕이 왕관과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거지가 있는데 거지를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그 왕 그하고 거지를 같이 이렇게 둘을 같이 앉게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인지 이 사람인지 거지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후천적인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후천적인 거고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본성에 포함된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없앨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창조물이 무언가를 더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무언가를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런 의미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은 우리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단어로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신약에 한 번 사도행전 7장 2절 그 다음에 시편 29편 3절에도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영광의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해는 뜨기만 하면 빛을 냅니다. 그렇죠? 하늘이 이렇게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늘은 하늘색, 파란색이에요. 물이 마르지 않는 한 물은 항상 축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물을 축축하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축축한 거예요. 하늘은 그냥 하늘 자체가 저 하늘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뜨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빛을 내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성품, 속성, 하나님 자신의 모든 존재를 영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들하고 같이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본인 자신의 고유한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48장 11절 가서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줄 수가 없죠. 태양이 빛을 내는 그거를, 그건 태양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본질적인 건데 그걸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그건 태양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물이 축축한 건 물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다른 거에 줄 수가 없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떼서 저와 여러분이나 누구에게 줄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 자신의 영광을 심어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측면의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두 번째 측면, 이거는 주어진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이제 29편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영광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영광.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할 수가 없고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본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창조물이 어떻게 거기에다 무언가를 더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영광을 드리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요만큼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드리면 더해지고 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의미의 그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영광을 드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영광이 있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린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성,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 업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흠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를 성경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를 더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증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본질이 어떤 분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확히 이해해야만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가서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그 소망, 자기가 늘 가지고 있던 그 소망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게 내 소원이다. 우리말로 어쩔 수 없이 존귀하게 한다고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magnify라고 썼어요. magnify. 여러분 magnify는 망원경을 이야기할 때 magnifying lens 그렇게 크게 확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확대하는 게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요만한데 내가 조금 더 크게 하면 이만큼 늘어나고 조금 더 크면 이렇게 이만큼 늘어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일에 내가 감격이 돼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확대해서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끌고 저 어디 산이나 이렇게 올라가서 밤 2시쯤에 한번 가서 별을 한번 좀 보여주면 돼요. 이 뭐 셀 수도 없는 그런 별 이걸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냥 일부다. 이게 일부, 그 셀 수도 없는 그 별,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이런 창조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기상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대기상 이제 16장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평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이제 마련해 놓은 궤를 두어야 할 이와 같은 처소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런 모든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는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한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먼저 7절에서 11절, 동일한 내용이 시편 96편에도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6장 7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궤를 이제 가져다가 궤의 처소에 둔 뒤에, 그날에 다윗이 먼저 이 시편을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넘겨주어 주께 감사하게 하며 이르기를,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릴지어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런 일, 그거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주님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 이렇게 하면은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계속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 입의 판단의 규범들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지금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과 함께 쭉 내려가서 23절부터 이제 가서 보시면,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 시리즈의 표현에 따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너희는 그분을 크게 찬양하고 또한 그분을 모든 신들보다 더 두려워. 아,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단지입니다. 근데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어요.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무에서 유로 만드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다. 영광과 존귀가 그분의 얼굴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분의 처소에 있도다. 백성들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릴지어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하나님 이만하신데 거기다 내가 능력을 조금 더 드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늘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능력, 그렇죠? 그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거를 능력을 드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이걸 생각하고 너무 하나님이 흠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헌물을 가지고 와서 그분 앞에 갈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증언을 하고 귀에 들리는 그런 증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일을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단언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는 그 일,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일이.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 첫 번째 이유는 시편 100편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사는데 우리가 다 모든 걸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사는데, 특별히 잘 살고 잘 먹고 교육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내 힘으로 다 모든 걸 이룬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가나니 그 결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자, 잠언 16장 4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 모든 것, 악한 자도 만드시고 선한 자도 만드시고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걸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메가더가 훌륭하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아,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선한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고 심지어 악한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선한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모든 개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있든 죽어있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받으시는 그런 그 영광, 이거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할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 모든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널리 전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들을 통해서. 자, 출애굽기 14장 17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해 영예를 얻을 거다. 영예, 아너, 존귀를 얻을 거다. 파라오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런 악한 자예요. 자, 파라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 돼 있냐? 출애굽기 9장 16절에 바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합니다 해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파라오의 완악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결국은 파라오와 그의 말탄 모든 자를 홍해에 다 익사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파멸을 통해서, 파멸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도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무슨 악한 일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파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극심한 파멸, 하만이 파멸하는 걸 보세요. 그 극심한 파멸, 김정은이의 파멸, 시진핑의 파멸, 푸틴의 파멸, 이런 파멸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신학이, 하나님의 영광신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늘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가서 보면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불신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냥 창조 세상만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자기의 양심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분의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셨다. 부정함에 내어주셨다. 28절 가서 보니까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다 먹여줄 수 있는, 여러분 이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연력학제 1법칙, 제2법칙, 여러분 물질 보존의 법칙, 이런 모든 거 에너지 보존의 법칙 보잖아요.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나오지. 그렇잖아요.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이루어지지. 성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져요. 이런 건 뭐예요? 버림받은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생각. 이건 마귀의 생각이고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생각하도록 그들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고 낙태를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러고 사회주의가 좋다고 그러고 이러한 그 버림받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들을 내어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정한 마음에 내어주시고 버림받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어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극도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 버림받은 생각이 빠져있는 이런 자들, 결국 끝이 뭐예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이런 정죄의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구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 창조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별거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30년이든 50년 산 삶이 있는데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우리가 삶의 예배라 그랬잖아요.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그 일, 그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고 마시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리고 난 더 큰 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일부터,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입니다. 자,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사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제일 종교활동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러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이런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자, 위선자가 하는 일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가서 보니까 1절 2절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아, 위선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에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마치 본인이 하나님처럼 뭐 하고 해서 뭐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이 종의 말에 따라서 다 살아야 된다 그러고 이런 헛소리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 도둑질하는 그런 자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든 간증을 하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죄를 꾸짖든 무슨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그 동기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이런 거다고 하면 그럼 뭐예요? 그 위선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위선이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척 하면서 본인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하면 이거는 저주받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게 도움이 될지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돈을 벌게 될지 얼마나 성공을 할지 얼마나 큰 명성을 얻을지 얼마나 많은 친구를 얻을지, 그렇죠? 이런 것 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느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가 내게 유리하게 뭐 돈을 잘 버는 일 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것들을 위해서 앞에 두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무시하거나 이거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평생 교회 다니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을 받지 못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위선과 가식의 행위를 우리가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 그건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아, 저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한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특히 목사로서의 그런 삶이 다 끝났는데 저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자, 이게 참 큰일인데 출애굽기 32장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를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오랫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가 와서 보니까 막 춤을 추고 금송아지 앞에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이라 그러고 해서 모세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영,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의 문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주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냐, 그는 내게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레위 자손, 즉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그에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두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가서 이 일을 하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친척 동료 중에서 3천 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왜 이 일을 했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위태롭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친구고 그다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옷 벗고 그래서 뛰면서 지금 금송아지한테 우상 숭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가서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대로 두면 완전히 가려지고 이교도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눈 딱 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친척이든 뭐든 해서 3천 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보고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구고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믿음 생활하고 뭐 다 했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50년, 100년 뭐 신앙생활 하든 뭘 했어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정착을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라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고통을 당하신다. 여러분, 나사로 사건 가서 보시면 그 많은 사람도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우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그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것과는 더 다른 차원의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때 내가 같이 그 고통을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하나님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으로 따르면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겠어요. 그때 그 고통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러한 성숙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시편 6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에 대한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그 집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할 때 예수님이 가는 노꾼으로 채찍을 만든 이들을 내쫓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킨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모독을 받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다 부패가 되고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온전한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들이 훼손이 되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볼 때 내가 그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이런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렇죠?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흠모하는 거,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렇죠? 삶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일,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장 큰 목적이다. 이거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